이제 두 번째 BW 관련된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금 전에 김태형 장님 같이 SQL 서버 필드 엔지니어고요. 그래서 SQL 서버를 통해서 BW 환경과 OLTP 환경 최적화에 대해서 저는 BW 파트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실제 저희 데이터가 뭔가 운영계에서 데이터가 흘러나오면 그 데이터들을 어딘가에 적재를 하겠죠. 그게 보통 저희가 BW 환경이 될 텐데요. BW 환경은 사실 OLTP성 데이터와 다르게 조금 더 많은 데이터, 그리고 조금 더 다른 특성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최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지, 즉, 뭐 제가 편하는 거겠죠. 제가 운영자 입장이라면 제가 조금 더 편하게 쉽게 관리하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지, SQL 서버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쓸수 있을지에 대해서 하나씩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파티션 테이블인데요. 파티션 테이블은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논리적인 테이블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내가 특정 기준값을 둬서 여러 개의 데이터셋을 두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주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통 저희는 대용량 테이블에 대해서는 이러한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뭐 보통은 저희가 기간이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2014년, 2015년, 2016년 이런 파티션을 두고 이러한 파티션을 가진 테이블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SQL 서버에서는 이러한 파티션 테이블을 2005부터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고객사에서 사용하고 계시죠. 그리고 15,000개의 파티션까지 지원하고요. 그리고 레인지 파티션만 지원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러한 파티션 테이블의 장점은 사실 데이터의 하위 집합에 대해서 효율적인 접근을 해줄 수 있게 해줄 수 있고요. 그리고 대용량 테이블에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 또한 쿼리 성능 개선에 도움을 줄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파티션 테이블은 데이터 관리에서 사실 많은 이점들을 주죠. 저희가, 저희의 데이터 보관 주기는 5년이에요. 5년인데, 그렇다면 저희가 계속 시간을 지나가겠죠. 그러면 과거의 데이터들을 지워주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는 사실 딜리트밖에 없었죠. 근데 만약에 그 1년치의 데이터가 수억 건, 수십억 건 또는 수백억 건의 데이터라고 한다면 딜리트를 수행하는 건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닐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다 빠르고 정말 0.1초 만에 데이터를 지울 수 있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특정 인덱스, 특정 파티션 구간에 대해서 뭐 조합화가 발생했을 때 전체 데이터가 아니라 특정 파티션에 대한, 즉뭐 이렇게 되겠죠.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거의 데이터 변경이 없다는 전제하라면,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는 데이터 변경이 발생할 거잖아요. 그러면 현재 데이터에 대해서만 조합화가 발생하겠죠.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전체 데이터를 리빌드 하는 게 아니라 최근 데이터에 대해서만 리빌드를 하는 것도 파티션 테이블의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간단하게 샘플로 시나리오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통 사용하시는 방법들인데요. 먼저 스위치인을 통해서 데이터 적재하는 방법들을 간혹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만약에 1시간마다 데이터가 적재되는 시나리오라면 시간 단위의 파티션을 구성하고 시간 단위 데이터의 파티션에 데이터를 놓고 거기서 뭔가 인덱스를 만들고 리빌드가 다 끝난 후에 실제 저희 메인 원본 BW 테이블에 데이터를 적재할 수 있죠. 그러한 경우에 실제로 파티션 스위치라는 작업을 통해서 한 번에 메타데이터 변경을 통해서 바로 데이터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만 뭐 리빌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리빌드 하고 나서 그 리빌드된 데이터를 실제 테이블에 넣는 그런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먼저 리빌드를 하고요. 리빌드를 하고 나 잠시만요. 리빌드를 하고요.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리빌드를 하고 나서 다시 이 리빌드,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데이터를 다시 원래 테이블에 넣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되게 단순한 신텍스로 되게 많은 데이터를 한 방에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실제 여기서의 데이터의 무브가 발생하지 않고 실제 메타데이터에 대한 정보만 바뀐 거기 때문에 데이터 건수가 뭐 엄청나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수행 시간을 가진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요. 네. 항상 이렇더라고요. 몇번 준비를 해봤는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렸었는데요. 네,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있는 동안에 몇 개, 밑에 있는 시나리오를 먼저 말씀드리면,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파티션이 만약에 제가 10개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조건에 대한 파티션은 2개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2개의 파티션에 대해서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실행계획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특정 파티션에 대해서 뭔가 인덱스를 리빌드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파티션에 압축 옵션을 다르게 하고 싶다 할때할수 있는 뭐 파티션 온라인 리빌드 이런 것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제 리빌드가 끝났고 데이터가 그렇게 적진 않을 거예요. 잠깐 한번 볼게요. 이제 보시면 대략 네, 아무튼 한 2천만 건좀 되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를 실제 메인 원본 테이블에 데이터를 넣으면 바로 이렇게 끝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제일 간단하죠, 신택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원본 데이터 소스에서 타겟을 정의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파티션 번호와 타겟의 파티션 번호를 지정하면 이쪽 stg10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11번째 파티션의 데이터가 저쪽 테이블에 7번의 파티션으로 넘어간다는 의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플랜을 키고요. 지금은 월 단위 파티션이에요. 월 단위 파티션이어서 5월 1일부터 해서 6월 15일까지라고 데이터를 조회를 하게 되면 당연히 두 개의 파티션에 대해서만 데이터 접근을 해야겠죠. 혹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 이상의 파티션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실행 계획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실행 계획에서 데이터를 읽는 부분에 대해서 실제 파티션 수라는 걸 가지고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이 쿼리는 두 개의 파티션에 대해서 접근해서 데이터를 읽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2가 아니다, 만약에 이게 5다 아니면 10이다라고 한다면 무언가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온라인 리빌드는 네, 뭐말 그대로 온라인 리빌드고요. 특정 파티션에 대해서 이렇게 리빌드 하는 거죠. 저희가 SQL 서버 2005부터 해서 인덱스 리빌드에 대해서 온라인 작업들이 지원하잖아요. 근데 이게 파티션 테이블에서 특정 파티션에 대한 온라인 리빌드가 사실 SQL 서버 2016 이전에 지원이 되지 않았고요. 16에서부터는 온라인 특정 파티션 리빌드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 테이블 환경에서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거죠. 세션 가서 할게요. 그리고 이제 파티션 테이블에 사실 제가 느끼면서 가장 큰 장점은 과거 데이터 정리라든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존의 데이터를 지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딜리트를 했었지만 이제는 조금 더 쉽게 바로 스위치이나 스위치 구문을 통해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실제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먼저 볼게요. 지금 아마 1월부터 10월까지 데이터가 각각의 파티션의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의 비즈니스에서는 3개월만 보관하면 돼요. 그러면 즉, 뭐, 5월달 이전의 데이터는 필요 없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데이터를 확인하고요. 확인했더니 1월부터 해서 10월까지 데이터가 한 2천만 건씩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는 1, 2, 3월 데이터를 날리고 싶어요. 그래서 실제 테이블에서 이 1월 데이터가 포함하고 있는 파티션 번호를 확인하고요. 이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테이블로 넘기는 거죠. 그리고 넘긴 후에 실제 이 스테이징 테이블 데이터를 드랍을 하면 데이터가 바로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파티션 번호를 좀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테이블이 오더 히스토리 CCI죠. 압축관리에서 각각의 기준 데이터마다 파티션 번호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파티션 번호.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작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3개월, 3개월치 데이터에 대해서 정리하는 스위치 고문을 수행을 하면 바로 수행이 돼요. 역시나 데이터에 상관없이 메타 데이터만 변경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시 이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조회를 해보면, 당연히 없겠죠, 2, 3월 데이터가. 그게 보면 많이 사용하시는 기능이라서 크게 새로울 건 없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1, 2, 3 데이터가 없어졌고, 4, 5, 6, 7, 8, 9, 10월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 데이터 정리해서 사실은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파티션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티션 테이블에서 사실 이제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게 통계라는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라는 데이터는 어떤 데이터일까요? 통계라는 건 값의 분포들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데이터는 저희가 쿼리가 최적화할 때 사용하는 기반 정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최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통계 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라면, 내가 쿼리를 아무리 잘 짜고, 인덱스가 적절하게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쿼리 플랜을 만들 수 없을 거예요. 즉, 내가 쿼리를 수행했는데, 원래는 1초 만에 나와야 되는데, 수십 초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게 통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통계란 데이터를 유지 관리하기에는 그것 또한 많은 리소스가 될수 있어요. 또한 파티션 테이블 환경과 같이 대량 데이터가 있어요. 만약에 저희가 테이블이 수백억 건의 테이블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통계 업데이트가 발생한다면 그 통계 업데이트로 인한 비용도 만만치 않겠죠. 그렇다고 통계 업데이트를 뭐 가끔 한다라고 한다면 통계 데이터의 부정확함으로 인해서 사실 제대로 된 쿼리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없어서 오히려 성능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SQL 서버 2024에서 증분 통계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파티션 테이블이든 일반 테이블이든 하나의 글로벌 통계만 있어서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제는 파티션 단위마다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파티션 테이블을 쓰는 환경이라면 과거 데이터는 그대로 있고 새로 신규 데이터들만 추가되는 경우가 있겠죠. 즉, 통계 데이터는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거의 변경될 일이 없고 최근 데이터만 변경되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는 글로벌 통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 데이터를 뭔가 읽거나 업데이트를 했었어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는 증분 통계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현재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라든지 그런 걸로 통해서 조금 더 빠르게 업데이트 작업들을 수행하실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가 파티션이 10개가 있고요. 데이터가 10억 건씩 데이터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의 통계 업데이트 할 때에는 1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하나의 파티션에 대해서만 통계 업데이트를 해야 되니까 1분이라는 시간으로 감축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증분 통계라는 게 아직까지는 쿼리 옵티마이저 단계에서는 실제로 증분 통계를 사용하지 않고 글로벌 통계를 사용해요. 그래서 쿼리 옵티마이저에 대한 선택은 그렇게 차이가 없을 건데요. 여기서 도움을 줄수 있는 건 통계 유지 관리에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증분 통계가 추가됨으로써 이렇게 각각 신택스가 추가되었고요. 그래서 통계를 만들 때 증분 통계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들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통계를 업데이트할 때 기존에는 전체 테이블이었지만 내가 특정 파티션을 지정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최근 파티션을 지정해서 그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들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뭔가 통계가 기존에는 증분 통계가 아니었는데 증분 통계를 바꿀 수 있는 옵션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덱스를 만들 때 자동으로 인덱스 키 컬럼에 대한 통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통계에 대해서 이걸 증분 통계로 할 거야 말 거야, 또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동 생성되는 통계가 파티션 테이블일 때 만들어지면 그때에는 증분 통계를 만들 거야 안 만들 거야 라는 옵션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증분 통계가 추가되면 이렇게 각각의 파티션마다 통계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4개의 파티션이 있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를 가지고 있고 그 상위 개체마다 그 통계들을 머지해서 가지고 있고 가장 노트에 글로벌 통계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운 연도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파티션을 추가하는 거죠, 제가. 추가하게 되면 기존에는 전체 데이터를 다 읽어서 이런 것들 통계를 새로 만들었어야 되지만 기존에 있는 1, 2, 3, 4번에 대한 통계는 건드리지 않고 5번만 추가하고 그런 다음에 그 상위 개체에 있는 통계에 대해서만 업데이트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또한 오라는 통계를 지웠다라고 한다면 그냥 오라는 통계만 지우고 바로 정리가 가능하다라고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진분 통계의 이점은 통계 업데이트 수행 시간이 기존보다 짧아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TPC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확인했을 때맨 끝에 있는 바가 진분 통계 업데이트 수행 시간이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렇게 오래 걸렸지만 이제는 진분 통계를 사용하시면 빨라진다. 어떻게 보면 SQL 서버 2024 이상을 사용하시고 파티션 테이블 환경이라면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옵션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진분 통계 관련해서 정말 이렇게 동작하고 있는지 제가 잠깐 시나리오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먼저 진분 통계를 각각 두 개의 테이블에 대해서 하나는 iStat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는 진분 통계를 온을 했고요. 그리고 아닌 거에 대해서는 오프를 했어요. 이게 수행 시간이 조금 걸려서 전체 처음에 만들 때는 좀 오래 걸려서 미리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실제 진분 통계를 만들면 해당 DMV를 가지고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각각의 파티션 바운더리마다 몇 개의 로우를 가지고 있고 샘플링을 얼마나 했고 이러한 정보들을 쭉 보실 수 있는 거죠. 기존에는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로우였죠. 즉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통계였지만 파티션에 대해서 각각 통계를 만든다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파티션에 있는 데이터를 밖으로 뺐다가 넣었다가 하면서 실제 데이터가 움직이는 모습들을 한번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테이블에 대해서 쿼리를 수행을 할 거예요. 먼저 한번 스테이징으로 넣었다가 스테이징에서 실제 테이블 넣었다가 다시 한번 빼볼게요. 얘가 먼저 해야 되나 보네요. 해볼게요. 그래서 테이블이 왔다 갔다 했어요. 스위치 인, 스위치 아웃을 통해서 데이터 왔다 갔다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뭘할 거냐면 그냥 쿼리 이 테이블에 대해서 각각 쿼리에 대해서 쿼리를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쿼리의 수행 시간이 다르네요. 왜 다를까요? 데이터가 변경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 컴파일이 발생하고 통계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잖아요. 여기는 지금 비동기 자동 통계 업데이트가 아니라 동기 통계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이 쿼리를 수행하는 순간 먼저 데이터 변경량을 확인하고 변경량이 많다라고 한다면 통계 업데이트를 먼저 수행하고 쿼리가 러닝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찌됐든 데이터가 많이 변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즉 통계 업데이트가 끝난 후에 이 쿼리가 수행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쿼리를 수행을 해보면 실제 데이터는 빵건이에요. 이렇게. 빵건인데 실제 수행 시간을 보면 실제 쿼리 수행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았지만 실제 컴파일 단계에서 통계 업데이트하는 부분 때문에 1.4초라는 시간을 가진 거죠. 즉 10개의 파티션이 있다고 한다면 그 10개의 파티션에 대해서 모두 다 통계 업데이트를 수행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당연히 진분 통계가 되어 있다면 해당 변경된 파티션에 대한 데이터만 업데이트하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더 빠르겠죠. 얘도 한번 돌려볼게요. 바로 나오죠. 여기서의 통계 업데이트 시간은 7ms라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는 자동 통계 업데이트에 대한 시간을 비교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통계에 대한 유지 관리가 기존보다 조금 더 쉬워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이렇게 자동 통계 업데이트를 맡기는 게 아니라 제가 수동 통계 업데이트를 하실 수도 있잖아요. 이때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통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1.4초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근데 현재 내가 변경된 파티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나는 특정 파티션만 할 거야 라고 한다면 실리본 파티션을 지정해서 이렇게 바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 데이터보다 많은 데이터가 작기 때문에 이 정도의 차이긴 하지만 실제 운영 환경이라는 더 데이터가 많은 환경에서는 보다 많은 증금 통계가 통계 관리에서 많은 이점들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DW 관련된 내용을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얘기가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항상 나올 거고요. 아마 많은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네. 컬럼 스토어 인덱스 SQL 서버 2012에서 새로 나왔고요. 사실 저는 되게 이 기능이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아직까지는 SQL 서버 2012까지만 해도 좀 많이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2014가 나오고 2016이 나올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불편한 부분들을 많이 개선시켜주고 있거든요.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DBMS에서 가지는 인덱스의 타입은 밸런스 비트리 인덱스 구조예요. 비트리 인덱스 구조는 사실 DW 대량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용도가 아니라 사실은 소수의 데이터를 빠르게 가지고 오는 경우에 유리한 인덱스죠. 그렇기 때문에 DW 환경에는 사실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떠한 벤더에서는 OLTP 용도 또는 DW 용도라는 별도의 DBMS를 각각 만들어서 판매하기도 했었어요. 이제 그러한 것들이 SQL 서버에는 column store index라는 기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존 SQL 서버 엔진에 통합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리 인덱스가 필요한 경우에는 비트리 인덱스 쓰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라 column store index 같이 뭔가 DW 환경에서 필요한 인덱스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column store index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DW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주는 이점들은 분명히 되게 많이 있어요. 첫 번째가 쿼리 성능이고요. 저희는 보통 10배에서 100배 정도의 성능이 개선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제 고객사에 나가서 기존에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변경을 하게 하고 쿼리 수정을 조금 하게 되면 실제로 100배 이상의 성능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죠. 100배라는 게 사실 되게 적은 수치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기존에 100분짜리 쿼리가 1분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사실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의 페이지, 행 단위로 저장하던 것들을 컬럼 레벨로 저장하고 보다 많은 압축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기존에 있는 압축률보다 훨씬 좋은 압축률을 가지고 있어요. 기존에 저희가 뭐 페이지 압축이든 로우 압축이든 이런 압축들을 사용했었는데 이러한 압축보다 훨씬 더 좋은 압축률을 보이고 있죠. 실제로 어떤 데에서는 뭐 100기가짜리 테이블이 뭐 수기가의 사이즈까지 줄어든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1테라짜리 테이블이 만약에 100기가로 줄었어요. 그러면 보다 많은 데이터들이 메모리에 올라감으로써 내가 쿼리를 수행할 때 피지컬 디스크가 움직이지 않고 메모리에 처리를 하는 거여서 보다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러한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그렇게 많은 구조라든지 변경이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뭐 별도의 하드웨어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서 성능 개선 중에 가장은 아니겠지만 영향을 주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배치 모드 프로세싱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에는 하나의 CPU 처리 단위에서 하나의 행밖에 처리를 못했는데 이제는 최대 900개의 행까지 처리가 된다는 거죠. 즉 보다 적은 CPU 리소스를 가지고 보다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거죠. 즉 빠르고요. 그리고 보다 적은 CPU 리소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 스토어에 대한 데이터 압축과 배치 모드 프로세싱 이러한 기능들이 합쳐서 저희가 얘기하는 10배에서 100배의 성능 개선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실 좋은 게 하나 더 있어요. 만약에 제가 DBA고요. 저희 테이블이 계속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수백억 건의 데이터가 있고 그 테이블은 한 5테라가 된다고 해보시죠. 근데 제가 여기서 기존에 저희 조회 조건을 ABC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당연히 ABC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비트리 인덱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막 쓰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갑자기 뭐 DCA로 바꿔달래요. 당연히 수테라의 테이블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들지 않으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저는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근데 실제 테이블 사이즈는 수테라예요. 그렇다면 과연 만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어떤 DBA라고 하더라도 수테라 바이트 테이블에 대해서 인덱스를 만든다는 건 쉽지 않을 거죠. 즉 이렇게 이번 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 이러한 것들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그때마다 내가 인덱스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 이것 또한 사실은 쉽지 않은 작업인데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SQL 서버 2014 기준으로 보시면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만들고 난 후에 어떠한 추가적인 인덱스도 필요 없어요. 컬럼 단위로 데이터를 저장함으로써 기존의 비트리 인덱스 같이 내가 원하는 조건들에 대한 순서라든지 그렇게 인덱스를 만들지 않고 어떠한 조건들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일정된 성능들을 보장한다고 보실 수 있죠. 즉, 더 이상 내가 인덱스를 뭘 더 잡아야 되지라는 걸 고민하지 않을 수 있죠. 이러한 게 사실은 성능, 뭐 용량 이런 입장에 대한 이점보다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가 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되게 매력적인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뭐 1억 건 테이블을 가지고 압축했을 뭐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걸었을 때 19기가짜리 테이블이 1.8기가로 줄어든다. 사실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틀리겠죠. 데이터 특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생각보다 이거보다 더 많이 압축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서 SQL 서버 2012에서 추가가 되었고요. 2016까지 이제 나온 2016까지 있는데요. 각각의 버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 좀 재미있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최대 900개의 행까지 처리할 수 있는 배치 모드라는 게 기존에는 병렬 처리에서밖에 수행이 안 됐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싱글에서 단일 처리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보다 좋은 압축률을 가지고 있는 아카이브 옵션이 2014에서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내가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클러스터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만들면 그 위에 비트리 인덱스를 만들 수 없었어요. 즉, 어떠한 추가적인 인덱스도 만들 수 없었지만 2016에서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와 비트리 인덱스가 혼용돼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시나리오가 되겠죠. 저희가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는 대량 데이터를 가져가는 형태이고 최근 데이터는 비트리 인덱스가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기존의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추가적인 인덱스를 만들 수 없으니 어쩔 수 없이 뭐 테이블을 분리를 하든 이러한 것들을 하셨겠죠. 근데 그렇지 않고 과거 파티션에 대해서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를 만드시고 현재 쓰고 있는 파티션에 대해서는 비트리 인덱스를 만들어서 서로 다른 인덱스 타입들을 가지고 데이터를 쓰실 수 있는 거죠. 즉 조금 더 유연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메모리 최적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메모리 옵티마이즈 테이블에 컬럼 스토어 인덱스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냥 일반 테이블밖에 안 됐죠. 그리고 뭐 필터된 인덱스도 만들 수 있다라고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컬럼 스토어 인덱스도 간단한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한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드벤처 웍스고요. 제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고 하나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 하나는 데이터가 줄었네요. 제가 파티션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아까 뺐잖아요, 데이터를.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하나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 만들고 하나는 일반 클러스터 인덱스를 만들었고요. 똑같은 데이터 사이즈가 있고 똑같은 스케일의 똑같은 데이터예요. 얘는 약간 1.5기가, 얘는 25기가. 즉 25기가의 테이블이 1.5기가로 줄었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생각보다 되게 좋은 압축률이죠. 그리고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컬럼을 나열하지 않아요. 그냥 이 테이블은 이 데이터를 컬럼 스토어 인덱스로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특정 컬럼이 없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전체 토탈로 뭔가 이렇게 그룹 바이를 하는 쿼리도 컬럼 스토어 인덱스가 얼마나 걸렸죠? 스태틱스 타임 키고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컬럼 스토어 인덱스에서 배치 쿼리 수행 시간 한 5초 정도 걸렸고요. 네,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 인덱스는 37초 걸린다고 나오네요. 네. 대체 37초였고요. 즉 몇 배죠? 한 6배? 6배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컬럼이 있지 않은, 뭔가 이러한 커서마 아이디라는 컬럼에 대해서 인덱스가 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컬럼을 가지고 조회를 하는 경우에도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되게 빠르다는 거죠. 30초 넘었더라고 그냥 얘기하고요. 네, 넘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커스터머 아이디에 대해서 데이터를 룩업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0.8초 정도의 응답 시간을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인덱스가 없는 일반 비트리 테이블은 사실 느리겠죠. 아마도 한 37초 정도 걸린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어떠한 조건을 사용하더라도 일정된 응답 시간들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PK 검색까지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대해선 컬럼 스토어 인덱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돌려볼게요. 11ms 정도 또는 7ms 정도 수행이 되거든요. 뭐 이것도 빠르다라고 보실 수 있지만, 하지만 일반적인 비트리 인덱스보다는 느릴 거예요. 비트리 인덱스는 순식간에 나오거든요. 이렇게. 소량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경우에 대해서는 컬럼 스토어 인덱스는 기존의 비트리 인덱스보다 느려요. 그건 분명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용도에서 쓰시면 절대 안 되죠. 즉, 우리 테이블이 있는데 테이블 사이즈가 커. 그럼 컬럼 스토어 인덱스 걸자. 이렇게 하면 사실은 큰 문제를 겪으실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별로 없는 경우에는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서 기존의 비트리 인덱스라든지 아니면 클러스터 인덱스라든지 컬럼 스토어 클러스터 인덱스라든지를 각각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파티션, 뭐 증분 통계, 컬럼 스토어 인덱스 이런 걸 가지고 실제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관리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희가 잘 관리해서 인덱스도 잘 만들고 뭘 했어요. 이제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작업 중에 하나는 튜닝일 수도 있죠. 이제 쿼리를 어떻게 튜닝을 해야 될까? 근데 DW 환경에서의 튜닝은 OLTP 환경과 다르게 조금 다소의 많은 시간들이 소요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쿼리가 만약에 30분짜리 걸리는 쿼리예요. 그럼 이 쿼리를 수행하고 쿼리 플랜을 확인하고 뭔가 수정하고 다시 돌려보고 이러한 작업들이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근데 30분마다 확인하고 돌리고 사실 너무나 많은 시간들이 오래 걸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쿼리가 돌고 있는데 이 쿼리가 현재 어느 단계에서 돌고 있지? 어디서 병목이 되고 있지를 실시간으로 볼수 있으면 되게 좋지 않을까? 라는 기능이 사실 라이브 쿼리 스탯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라이브 쿼리 스탯은 SQL 서버 2014에서 추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환경에서 쓰실 수 있는데, 2008의 X이벤트와 유사하게 UI가 없어요. 그래서 DMV로밖에 제공되지 않고 이 DMV를 사실 쉽게 판단하기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 많이 사용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근데 SQL 서버 2016에 UI로 추가돼서 그래픽한 플랜에서 실제 어디서 지금 돌고 있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CPU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뭐, IO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완료 시간은 언제인지라는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 튜닝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고 되게 저의 퇴근 시간을 빠르게 해줄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뭐, SQL 서버 2016에 뭐, 이러한 노란색이 포함되어 있는 버튼을 누르시면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스태틱스 XML올이라든지, 퍼카이 올을 사용하시면 실제로 라이브 쿼리 스탯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요거는 한번 보시죠. SSM, 지금 SSMS가 CTP 버전이라서요. 잘 죽어요. 잘 죽어요. 네. 잘 죽기 때문에 죽는 케이스를 제가, 네. 우선 이러한 쿼리가 있어요. 전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뭐 알트림, 멜트림 쓰신 거 갖고 뭐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냥 쓴 거예요. 이러한 쿼리가 있어요. 이러한 쿼리가 있는데 제가 그냥 수행했어요. 오래 걸리네요. 오래 걸리네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2016에 추가된 라이브 쿼리 스탯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다시 한번 수행을 해볼게요. 안 죽어요. 이 쿼리에서. 현재 뭔가 돌고 있어요? 지금 잘 보이실까요, 혹시? 뭐가 점들이 점점점점 움직이고 있어요. 컨트롤 4. 보시면 얘가 지금 머지 조인이 뭐 14%고요, 16% 올라가고 있어요. 소팅하는 작업도 있고 다 머지 조인이네요. 머지 조인 하다 보고 데이터가 당연히 RP 뭐 에딩 되어 있으니 당연히 소팅해야겠죠. 내가 보기엔 이 쿼리는 이렇게 보고 나서 이렇게 보기엔 이 머지 조인이 좀 문제가 같은데 이 머지 조인 좀 바꿔볼까? 라고 고민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고민하면 여기서 더볼 필요가 없이 바로 멈출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멈추고 조인트 추가해 보자 라고 해서 제가 해시조인이라고 넣어봤어요. 근데 해시조인 넣으면 이거 죽거든요. 계속 끌 거예요. 그리고 얘를 탁 수행했더니 바로 나오네요.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거예요. 기존이라면 저 쿼리 플랜 끝날 때까지 다 보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죠. 되게 빠르게 BW성 쿼리에 대해서 튜닝 작업들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뭔가 뭐 쿼리 플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뭔가 공부하고 학습하는 단계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쿼리가 어떠한 단계가 먼저 수행되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뭐 소팅해서 뭐 어떤 것 예상 인수가 몇 개고 이런 것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도 쉽게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되게 공부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근데 이거는 SQL 서버 2016에서만 사용을 했었어야 되고요. 사실 SQL 2016 UI를 가지고 2014에서 붙여서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아마 안될것 같아요. 안 되죠? 네, 안될것 같고요. 그래서 SQL 서버 2014에서 나온 다음에 사실은 저는 저 기능이 너무 좋았는데 한번 저거 한번 볼까요? 잠시만요. 한번 이 내용을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지금 제가 여기에 61번 세션에 대해서 프로파일 오늘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라이브 커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DMV로 봤더니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데이터 이렇게 나와요. 보기 힘들죠? 못 봐요. 사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이걸 유추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더 쉽게 보기 위해서 지금 세션이 61번이고요. 아이고.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쿼리를 가지고. 기존에 있는 엑셀 플랜 있잖아요. 그 데이터에 있는 코딩 형태를 가지고 그 DM에서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현재 어디서 몇 건이 발생을 했고 얼마만큼의 IO가 있고 현재 몇 퍼센트가 진행 중이고 예상 완료 시간은 언제이고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쿼리도 만드실 수도 있죠. 사실 이렇게 쿼리 형태로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죠. 어쨌든 2014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고 2016에서 보다 편하게 쓰실 수 있다. 그리고 대용량 오래 걸리는 쿼리에 대해서 수행할 때 튜닝을 할때 조금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별 기능 아닌데요. 되게 매력적인 기능인 것 같아요. 뭐한 거죠? 그냥 할게요. 네, 거의 끝나가서요. 네. 라이브 쿼리 스테이시라는 기능에 대해서 할것 같고요. 네. 사실 저는 되게, 이런 기능이 진작 있었으면 더 빨리 내가 뭔가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제 또 하나 제가 튜닝을 뭐 라이브 쿼리 스테이시 썼든 뭘 써서 막 쿼리 튜닝을 되게 잘 해놨어요. 근데 이러한 쿼리가 내가 한번 잘 해놓은 거라고 해서 과연 이게 평생 동안 365일 동안 항상 내가 선택한, 내가 예상한, 내가 생각하기에 최적이라는 플랜을 사용할까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의 변수가 있는 거죠. 뭐 매개 변수일 수도 있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던 통계라는 데이터도 있고요. 여러 가지의 경우들 때문에 내가 생각한 예상의 최종의 실행 계획이 항상 수행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예측된 뭐야 플랜과 다른 플랜으로 수행됨으로써 실질적인 성능 이슈라든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도 실제로 이러한 것들이 잘못된 실행 계획 때문일 거야라고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기 위해선 과거에 정상적인 때의 상태값도 알아야 되거든요. 하지만 저희가 플랜을 유지 관리하지 않아요. 네? 뭐죠? 아무튼 근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SQL 서버 2016에서 쿼리 스토어라는 기능을 가지고 SQL 서버에 수행되는 쿼리에 대해서 컴파일 단계와 실제 실행 단계에 대해서 각각의 모든 이벤트들을 쿼리 스토어라는 저장소에 저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 쿼리 플랜이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바뀌었으면 어떤 플랜을 넣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기존에 저희가 플랜 프리딩하는 기능, 플랜 가이드, 이런 걸 통해서 플랜을 뭔가 고정할 수 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귀찮은 게 뭔가의 핸들 값을 가지고 온다거나 아니면 엑셀을 갖고 온다던가 너무나 귀찮은 거죠.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쿼리 스토어를 활성화하시면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수행되는 쿼리의 모든 정보들을 기록하고 있죠. 기존에는 이러한 정보들은 사실 프로파일러든지 엑스 이벤트밖에 확인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더 쿼리 스토어를 가지고 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뭔가 해결을 해야 되냐 한다면, 만약에 쿼리 플랜이 꼬여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쿼리 스토어를 활성화할 거예요. 그러면 자동으로 데이터 수집이 확인되겠죠? 그리고 이상한 쿼리가 있는지 한번 보고, 이상한 쿼리에서 어떠한 플랜들이 가지고 있는지를 본 다음에 내가 생각하는 최적의 플랜을 고정시키면 사실은 문제가 바로 해결될 수 있겠죠. 이것 또한 하나의 시나리오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예요. 네. 그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지고 우선 제가 쿼리 스토어를 활성화 해놨어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기 때문에 활성화 해놨고요. 제가 T1이라는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를 저장을 했는데요. 어떻게 저장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가 쿼리스토어 데모라는 데이터베이스. 지금 보시면 약간 테스트를 위해서, 네, 테스트를 위해서 1이란 값은 되게 많고요. 나머지 값다 유니크해요. 즉, 이 쿼리가 들어왔을 때 당연히 테이블 스캔이겠죠? 이 쿼리가 당연히 들어오면 런커스터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룩업이 발생하겠죠. 테이블 스캔과 룩업이 왔다 갔다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 쿼리 스토어에서 어떻게 확인할 수 있고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테이블에 대해서 부하를 주는 툴이 하나 있고요. 툴을 수행을 해볼게요. 잠시만요. 우선 클리어 한번 해볼게요. 클리어 했어요. 그리고 개체 탐색기에서 쿼리 스토어 잠시만요. 어디 있나요? 쿼리 저장소 있군요. 여기서, 네. 리소스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쿼리라고 해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고요. 좀 세로 위로 바꿔볼게요. 지금 1번 쿼리가 가장 많은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고, 이 쿼리에 대해서 현재 두 개의 플랜이 있습니다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위에 있는 2번 플랜은 지금 수행 시간이 한 479ms 정도이고요. 1번 쿼리 플랜은 조금 더 빠릅니다. 약, 잠깐만요. 마우스 오버에 보면, 28ms 만에 끝나고, 이 실행 계획은 이거고요. 얘는 이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제가 퍼포먼스를 한번 띄워볼게요. 이상하네요. 띄워보죠. 네, 아까 쓰셨던 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현재 쿼리는 배치 리퀘스트가 한 1500대에서 2000 사이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두 개의 쿼리 플랜을 같이 쓰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당연히 1번째 쿼리 플랜이 더 빠르잖아. 이게 더 최적일 거야. 나는 이러한 쿼리 패턴이 들어오면 반드시 1번 쿼리 플랜 썼으면 좋겠어 라고 정리 승낙을 하는 거죠. 그리고 1번 쿼리 플랜 선택을 하고 옆에 있는 강제 적용을 탁 누르시면 이러한 신택스로 들어오는 쿼리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쿼리 플랜을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 역시나 좋아졌네요. 배치 리퀘스트가 지금 1800 정도였던 게 3000까지 늘어났어요. 실제 여기서 여러 개의 스레드를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CPU 100이 간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는데요. 실제로 처리량이 늘었다는 거, 실제 쿼리 응답 시간이 개선됐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만약에 잘못 선택을 해서 그리고 2번 쿼리 플랜에 대해서 고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더 떨어졌죠. 이렇게 1300대까지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기존에는 여러 개의 플랜을 가진 쿼리에 대해서 사실 뭔가 즉각적으로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웠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보다 쉽게 관리를 해주고 보다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뭔가 플랜이 꼬이거나 이러한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쿼리스토어는 분명히 되게 쉽게 내가 성능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저와 김세환 부장님이 중요한 제목이 뭐였죠? SQL 서버를 통한 최적의 OLTP DW 구성에 대한 내용이었고.